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성경을 다 펴시고요. 여호수아 5장 우리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우리 힘있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땥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낮기를 기다릴 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5장 1절과 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발걸음이라는 제목 하에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다음으로 민족의 지도자, 리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야 할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의 뒤를 잇는 임무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의 광야의 길을 통과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그 목전까지 인도해 왔던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하는 임무를 맡은 그 여호수아가 희희낙낙하며 이것쯤이야 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감에 그 중압감에 눌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것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을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 모세가요 엄청난 자예요. 도저히 이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자체가 여호수아에게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짊어지어야 할 그 짐들 그것이 너무나 큰 무게의 짐이었고 그 짐 때문에 그는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떨었습니다. 그리고 초조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것을 아셨기에 여호수아 1장에는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요. 그 중에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연약한 마음을 읽어내시면서 떨고 있는 그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떨지 말아라, 두렵고 초조함에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위로를 받는 여호수아의 자연스러운 다음 행동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실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게 2장 1절에 나옵니다. 한번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러니까 시딤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동편에 있는 그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냐면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했어요. 아니, 지도자로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정탐꾼은 과거 뼈아픈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갈렙과 오늘 본문의 이 여호수아만이 돌아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우리 백성들 앞에 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 그 정탐꾼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갔다가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애곡을 했다라고 해요.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정탐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탐 때문에 40년을 고난과 어려움의 그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을 코앞에 두면서 그 두려움을 알아 하나님이 격려하고 떠는 마음에 그 마음을 살피시고 힘을 주셨는데 기껏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정탐꾼 두 명을 뽑아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에 들어가서 임무를 잘 수행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아니면 어떤 그 추리 소설 같은 거를 여러분 읽게 되시면 정탐꾼들, 스파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적진에 딱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시설들을 다 봅니다. 아니면 변장을 해가지고 그 땅들을 살피는 거예요. 민심을 살피고 동향을 살피고 그 성의 약점이 어딘지를 다 파악을 해서 다시 본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우리 아군이 유리한 작전을 짤 수 있도록 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 성은 이곳이 약점이니까 우리가 일로 쳐들어갑시다. 그리고 만약 적군들이 밀고 들어오면 이 퇴로를 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실은 여호수아가요 그걸 기대하고 그 정탐꾼 두 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발각이 돼버렸어요. 초보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하냐면 숨어 찾아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집에 군사가 들어왔는데 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돌아가자 어떻게 했냐면 그 기생 라합의 집에서 나와서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3일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경기가 풀어진 걸 보고 그 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여호수아 본진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2장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 이 보고가 좀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그러니까 3일 동안 산에 숨었다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니 여러분, 3일 동안 도망만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거리에 나가서 민심을 살핀 것도 아니고 중요한 지형도 전혀 살피지 못하고 도망만 다녔던 그 정탐꾼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보고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내용은 그들이 정탐을 하면서 얻은 정보가 아닙니다. 숨어 들어간 그 기생 라합이 했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2장 9절로 11절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 모든 보고는 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달려가라,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들었던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요 정탐꾼을 보냈고, 그것마저 실패해서 숨어 들어간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거꾸로 들려지게 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로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답답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내가 정말 400년의 애굽에서 구출해내어 여기까지 인도한, 내가 먹이고 내가 살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밖에는 안 될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놀라움을 줍니다. 정탐꾼이나 보내는 그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셨어요. 그 앞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 앞에 요단강을 쫙 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근거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꼭 인과응보로 되던가요? 내가 A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그 A에 대한 답으로, 응답으로 이걸 주셨다 하면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 공식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면 누가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부족하였고요, 우리는 불순종하였고 낙심하였고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나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민을 왔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만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으며 얼마나 투자했으며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으며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가정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했으며, 세상적으로는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우리가 라이드를 해줬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와이드한 거 그거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될까 싶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보니까요 참 건실하게 커갑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어디를 가서든지 일당의 역할들을 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우뚝 서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게다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와 요단강이 갈라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갈라놓으신 그 요단강을 저벅저벅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간증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간증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이요 인간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 앞에 갈라진 그 요단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주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 앞에 요단강을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5장을 보시면 그 놀라움이 또 다른 놀라움으로 연결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넜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 다음에 바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것처럼 말이 안 되는 명령이 없어요. 참 어리석게까지 느껴지는 명령입니다. 그게 무슨 명령이냐면 5장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5장 2절입니다. 그때에,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바로 그 적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왜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어리석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냐면 여러분 한 번도 바다를 건너보지 그 못한 백성들이요 지금 요단강이 쫙 걸러져서 거기를 건너갑니다. 물론 이 요단강을 홍해 그 큰 강 바다와 비교는 못하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냐면 모맥을 하던 시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는 뭐냐면 사람의 키를 훌쩍 넘기는 그 깊이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제일 깊을 때 요단강 도하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거기를 마른 땅처럼 그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쩌벅쩌벅 걸어가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요 막 사기가 충천했을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하다 이것 봐라 예전에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그 땅을 걸어가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요단강이 갈라진 거기를 마른 땅같이 걷고 있구나. 이제는 걱정 없다 가자 이 걸음으로 한 걸음에 여리고로 달려가자.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백성들이요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기입니다. 아무리 군인의 수가 많아도요 사기가 떨어지면 그 전쟁에서 집니다. 반대로 사기가 충천한 군인들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그게 전장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도한 이 사기 충천한 그 분위기를 모아서 가나안 첫 번째 성인 그 여리고로 돌진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멈추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참 막 일어나는 분위기에 찬물을 쫙 끼는 같은 무슨 명령이요?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적어도 3일은 운신을 못해요. 걸어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냥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감당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들어 누워 있을 처지가 못됩니다. 안 돼요. 안 그래도 요단강을 건너온 그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 떨었지만 그들 다음 행보가 뭔지를 계속 주시하고 살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보를 살피고 있는 적진 앞에서 칼을 들 수 있는 그 수많은 남자들이 그 칼을 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3일 동안 들어 눕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세상 이치에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처럼 무모해 보는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고요 다 누워라 명하십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잘못하면 다 떼죽음이에요. 만약 그 여리고성에서 문을 쫙 열고 적군들이 나와서 다 치면 다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의 처자식들까지도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할례 다 누워라. 너희 손에 있는 그 병기들을 다 내려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가끔씩 그 테레비를 보면 이 스포츠 경기를 봅니다. 가끔씩 NBA 농구 경기를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감독들이 막 게임하다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타임아웃. 우리말로 하면 그 작전 타임이 되겠죠. 작전 타임. 그거를 합니다. 그럼 게임이 딱 멈춰져요. 근데 이 감독들이 언제 타임아웃, 작전 타임을 하냐면 우리 팀이 잘 못할 때요. 그때 당연히 부르겠죠. 불러가지고 다시 전열을 딱 재정비하고 다시 내보냅니다. 근데 우리 팀이 못할 때만 이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또 언제 감독들이 작전 타임을 부르냐면 상대팀이 너무나 잘할 때요. 막 우리가 디펜스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막 아무데서나 슛을 쏘는데 3점 슛이 막 쑥쑥 들어가는 겁니다. 뭐 어디서 던져도 슛이 들어가고 막 파죽지세로 우리 팀을 막 상대팀이 몰아올 때 감독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타임아웃. 작전 타임.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흐름을 딱 끊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은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서 사기가 충천한 그 이스라엘을 보고 실은 그들이 외쳐야 될 말이 뭐냐면 타임아웃이에요. 작전 타임. 근데 누가 그것을 외쳐요? 예, 하나님께서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타임아웃, 타임아웃. 어쩌면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임아웃, 작전 타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참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건강에 걱정도 없고 모든 것에 걱정이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타임아웃, 작전 타임 그것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작전 타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3일입니다. 그 적진 앞에서 할례를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작전 타임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맡김입니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적진 앞에서 칼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드리는 자가 뭐를 아끼고 뭐를 숨기고 아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빼고 아니다 이것은 쉬워 보이니까 이걸로 빼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뒤로 제끼고 아 이거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겠다. 아니요 나의 작은 것부터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라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실은 여호수아에게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중압감이 있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으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모세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망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초조함이 틀림없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풀어갈까? 그런 염려 속에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어내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너가 하는 것 아니다. 나에게 다 맡겨라.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할 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터지면 급한 일부터 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발등에 떨어진 그 불부터 끄는 것이 실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이 터지면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요한 일을 우리는 안 해요. 예배부터 그만둡니다. 아침부터 바쁘게 뛰어야 할 일들이 만약 나에게 생겼다면 기도부터 생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앞에 나가는 시간부터 하나 둘씩 계산하면서 재단하면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경제적인 위기가 내 삶 가운데 딱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그 일 틀어막는 것부터 하는 게 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앞두고 그 사기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믿고 너의 신앙을 바로 세워라. 너의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정작 감당해야 될 그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그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네 마음과 너의 삶을 주님 앞으로 다시 세워라. 식었던 나의 그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 그 시간이 바로 할례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상징적으로 이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하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가 가지고 있는 병력 의지하지 마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무기 의지하지 마라. 너가 얼마나 잘 싸울 수 있고 얼마나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과 지혜 있는 참모들 의지하지 마라. 다 두루눕게 하고 전부 다 칼로케 하고 3일 동안 두루누우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로 이것이 가장 어려운 난제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허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부터 챙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급한 일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아니 지금 내가 진행되어지는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가장 급하게 꺼야 될 일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실은 그 일들을 앞에 두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눈물 마를 날이 없는 게 실은 우리 인생 내 아닙니까? 하나를 해결한 것 같은데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게 터지고, 그것을 해결하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지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온전히 믿음으로 다 맡겨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사업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가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양될 때 느꼈을 법한, 정말 솔직하게 느꼈을 법한 그런 두려움, 초조함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급한 일들을 해결해야 될 게 한두 가지인 게 보여요. 하지만 그 급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대응의 성도들의 모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를 받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함께 엎드립시다. 엎드립시다.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울며 회개합시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통회하는 자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를 새롭게 일으키시고, 아니 우리를 통해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혹 여러분의 삶에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